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끝까지 2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다른 나라에서는 좀 열악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잘 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막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 특히 미국에는 뭐 최근에도 이 의료보험 때문에 아주 논란이 많았지만 이 건강의 기술은 높지만 정책에 잘 좀 자리 잡지 못해서 치료비가 비싸고 그래서 치료받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잘 자리 잡혀 있어서 누구든지 싼 가격에 너무 저렴하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병원이 많습니까? 종합병원도 많고 개인병원도 많고 그리고 종목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 정신과에서 시작해서 이비인후과 그 다음에 또 뭐 혈관 또 신경 통증 뭐 허리 발 모든 부분에 우리가 정말 의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기술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배우려고 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너무 발전하고 또 약도 발전하고 그리고 기관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정책도 너무나 잘 돼 있지만 여전히 병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불치의 병이 있습니다. 여전히 치료할 수 없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전해서 이제 병도 사라질 것 같지만 의학이 발전하고 약이 발전해서 이제 더 이상 아픈 일도 없고 이제는 괴로울 일도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아픔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암에 걸린 분들이 항암 치료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암이 얼마나 우리들 가까이 있는지 모릅니다. 뭐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뇌암부터 편도선 암 또 폐암 그리고 또 장으로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암이 현대인의 병으로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암이 발전되기 시작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냥 항암 치료가 쉽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를 하다 보면 그 약을 이렇게 투여하게 되는데 그 약이 암세포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세포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몸이 느끼는 것은 현기증, 구토, 식욕감퇴, 그리고 나른함, 그리고 무기력함 그런 모든 고통을 함께 겪는 것입니다. 아무리 간단한 암이라도 그냥 수술로 이렇게 딱 도려낼 수 있는 것 같은 암이라도 실제로 하다 보면 수술을 받아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항암치료를 해야 되고 그러니 환자들은 괴로운 것입니다. 병이 생기면 환자들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 듭니다. 내가 이 병을 이길 수 있을까? 내 이 병을 정말 한 아주 작은 병이라 하더라도 그 병으로 병원에 들어가면 갇혀있다는 느낌과 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완치될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인하여 혼란스럽고 괴롭습니다.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환자뿐입니까? 보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호자는 환자의 고통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게 괴로운 것입니다. 애가 아프고 또 가족이 아프고 또 친척이 아프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 보호자도 같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애간장이 타는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들이 아무리 의학이 발달한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들 가까이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르밧 과부도 바로 그러한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의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의 아이는 열병이 들었습니다.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자세히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 정말 밤새 고통했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아이의 이 아들의 어머니, 홀로 된 이 어머니, 남편도 없이 아들만 바라보고 사는데 이 어머니는 얼마나 애달받겠습니까? 치료도 한번 제대로 못해보고 약도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병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아들을 그저 다만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열을 식히려고 도와주고 하지만 점차 아이의 몸은 더 불덩이가 되어가고 더 괴로워지고 더 고통스러울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도와주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아이의 병은 낫지를 않았고 그리고 결국 이 아들은 숨을 거두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들이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그 어머니가 처참하게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피눈물 나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걸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괴롭고 슬프겠습니까? 그는 그것으로 인하여 통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그 집에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는 그 모든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병으로 죽어버린 이 모든 상황은 엘리야가 자기 집에 들어온 다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비록 엘리야가 들어온 다음에 그로 인하여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엘리야가 들어와서 신기하게도 엘리야를 위하여 자기가 먹고 그 다음에 죽고자 했던 그 기름과 그리고 밀가루를 그 애를 위하여 빵을 만들어서 부쳐서 드렸을 때 신기하게도 그 밀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아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자기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뭐가 양식을 갖게 돼서 그것으로 먹고 살게 된 것보다도 지금 당장 아들이 죽었다는 것이 이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아 이것이 엘리야가 나에게 왔기 때문일 거야. 엘리야 선지자가 나한테 오지 않았으면 차라리 우리가 예전에 죽었을 텐데 그냥 굶어 죽었을 텐데 그게 차라리 마음 편했을 텐데 괜히 엘리야가 우리 집에 와서 살아가게 되면서 오히려 이 고통을 본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가책이 되었습니다. 왜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합니까? 내 잊고 있었던 죄를 왜 생각나게 합니까? 그리고 당신이 결국 와서 그 죄 때문인지 이 아들이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을 일으키시는 것입니까? 하고 이 여인은 괴로워하며 이 엘리야에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받아들일 수 없는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인정할 수 없는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그가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닿지 않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일어난 이 고통은 지금 현재 일어난 이 괴로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슬픔이고 원망이고 분노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의 이 정말 애끓는 이 고백을 보면서 또 한번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온 것일까요? 엘리야는 왜 이 여인의 집에 온 것일까요? 왜 이 사르밧에 사는 이 여인의 집에 와서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왔을까요? 도대체 보내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여인은 이렇게 고통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하나하나 하나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는, 그렇다면 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로 왔는가? 그것이 정말 그 죄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그것이 정말 그 아들을 죽게 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유를 우리는 성경 말씀 그 장면에서 그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그 앞서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목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이시는 첫 번째 가장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적입니다. 엘리야가 그 집에 간 것은 엘리야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을 통해서 공급받게 되기를 위한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여인이 먹으려고 했던 그 밀과 먹으려고 했던 그 기름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함으로써 그 이전에 엘리야는 그것을 통해 공급함을 받았고 그 축복을 통해 엘리야와 여인과 아들이 다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너만 공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너만을 공개하게 하였느니라가 아닙니다. 결국은 엘리야를 공급하게 하고 또 그것으로 여인을 공급하게 하고 그것으로 아들을 공급하게 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셋이 다 잘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에게로 보낸 중요한 이유였을까요? 아직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이유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를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이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이 여인이 데리고 있던 그 아들은 왜 죽었을까요? 그 아들은 왜 숨이 끊어졌을까요? 병이 들었습니다. 그게 원인이에요. 이 아들은 병이 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로 온 이유는, 엘리야가 이 여인과 이 아들에게로 온 이유는 아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은 엘리야가 오지 않았다면 병들어 죽었을 사람인 것입니다. 그 당시 흉행하던 병, 그 나이대에 유행하는 병으로, 그 아들이 접촉하게 되는 그 병으로, 그 아들의 몸속에 있는 그 병으로 그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에요.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로 온 이유는 그렇다면 아들을 죽게 하려 함이 아니고 아들은 병들어 죽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로 온 이유는 두 번째,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살릴까요? 그 아들을 엘리야는 어떻게 살릴까요? 이제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은 부활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죽은 자를 어떻게 살려낼까요? 이제 죽어서 움직이지 않는 그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까요? 그걸 무슨 방식으로 살려낼까요? 여기서 부활의 원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었던 자를 부활하게 할까요?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는 처음에 첫 번째로 자기의 몸을 펴서 그 아이 위에 엎드립니다. 그 아이의 얼굴이 엘리야의 얼굴이에요. 그 아이의 팔이 엘리야의 팔이에요. 그 아이의 다리가 엘리야의 다리에 덮여지는 것입니다. 의인이었던 엘리야, 그 당대 완전한 의인이었던 엘리야, 그 당대 하나님의 사자였던 엘리야, 능력과 권능에 충만한 그 엘리야, 하나님의 사자였던 그 엘리야가 자기 온몸을 덮어서 그 죽은 아이의 몸에 엎드렸을 때에, 그리고 그가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하나님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 신령과 진정으로, 그 간절함으로, 그 애끓는으로, 그 간곡함으로, 자기 혼 정성과 마음과 신령을 다해서 그 아이에게 향할 때 그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겐 누가 덮어주실까요? 예수님이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네가 부활해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들에게 완전히 덮여집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에, 예수님의 팔이 우리의 팔에, 예수님의 다리가 우리의 다리에 완전히 덮여져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우리의 죽은 육체가 우리의 반응하지 않고, 우리의 꿈쩍도 하지 않고, 우리의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던, 우리의 차디차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덮여,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원리입니다. 부활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 가볍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간절함과 애끓음과 그리고 그 간곡함으로 하나님께 너무나 괴롭게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망의 몸에 주님의 영혼을 다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떠났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다시 그 몸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그 여인과 아들에게로 왔을까요? 죽게 되었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버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으로 죽은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는 준비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 죄를 기억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제 그 병으로 죽은 아들을 엘리야는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죄를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 얻게 하시려고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로 보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영적인 환경이 좋습니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래전 믿었던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교회도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교회가 그렇게 멋있지도 않았고,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저 소규모로였고, 그리고 성경 공부 책도 변변한 게 없었고,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영적인 환경은 예전에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오늘날 영적인 환경을 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로 유명한 설교자들이 있고, 유명한 교회가 있으며, 유명한 설교의 책들이 있고, 유명한 성경 공부에 많은 교재들이 있습니다.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누구든지 한 발짝 교회에 들이기만 하면 그가 착착착착해서 영적인 성장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불신앙이 없습니까? 그렇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지만, 영적인 기관은 너무나 많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에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믿지 않음이 있습니다. 신뢰하지 않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 불신함, 그 무덤덤함은, 그 무반응은 예전보다도 더 강팍해지고 더 굳세어지고 더 교묘해지고 더 합리화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들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답답하고 식어버린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춤추어도 노래하지 않는구나. 우리들의 자녀들은 눈물을 흘려도 같이 조금도 미동도 하지 않는구나. 그 자녀들을 보며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가족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마음이 아픕니다. 영적인 환경은 너무나 잘 되어 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고, 여전히 불신앙이 있고, 여전히 거부함이 있고, 오히려 교회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그 교회가 커지는 것을 또 더 거부하는, 커져서 거부하는, 교회가 작아졌을 때는 그렇게 거부하지 않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커져서, 교회 세력이 더 많아져서 오히려 더 거부하는, 그러한 거부함이 더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원리, 그리고 주님께 대하여 죽어버린 자를 살리는 원리는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엘리야가 그 아들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를 그 머리에, 우리의 팔을 그 팔에, 우리의 다리를 그 다리에, 정성으로, 성심으로, 사랑으로, 정성으로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 한번 한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드린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성이,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진정이 전해질 때 그제서야 그 차디차게 식어버린 마음에 온기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죽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으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많지만, 여전히 교회 기관은 많지만, 여전히 성경적인 모든 프로그램은 많지만, 여전히 잃어버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지금도 잃어버린 우리들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하려 하심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려 하심일까요? 우리의 죽어버린 우리의 아들을 더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를 생명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의 손길을 우리들에게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죽어버린 믿음에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반응하지 않는 신앙에, 노래를 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어주지 않는 그 우리의 그 강팍하고 차디찬 심령에 주님의 그 피를 우리들에게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내가 너를 위하여 찾고 왔노라. 주님께서 큰 일을 우리들에게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그 아들을 덮음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되겠는가? 내가 이렇게 혼이 떠나 있어야 되겠는가?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찾으시는데,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눈을 떠 다시 한번 생명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느끼신다면 여러분 살아나십니다. 여러분은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로 보내주는 그 부활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죽어버린 신앙, 여러분의 부족했던 믿음이, 여러분의 그 식어버린 열정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온기 속에서 따뜻하게 된 새로운 부활을 지금도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활을, 이러한 우리의 영적인 부활을,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열기의 부활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살아난 아들을 안고 이 엘리야는 자기가 있던 타락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녀에게 아들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는 말합니다.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엘리야 자신도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엘리야 자신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하고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엄마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 살아난 아들을 안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가 그녀에게로 왔던 마지막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말씀이 너무 의아하기도 하고 충격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땠다는 것일까요? 이전에는 어땠다는 것일까요? 이전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걸 했는지, 그냥 엘리야를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게 실감이 잘 안 났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의 말이 정말로 진실한가? 그게 잘 믿음이 잘 와닿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아들을 살려내 주시는 것을 보니까, 죽어버린 아들을 살려내 주시는 그 은혜를 보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니까,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리고 당신의 입에 있는,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주님은 세 번째 바로 그 여인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을 위해서, 그 여인의 그 부족한 믿음을 위해서, 그 여인의 완전하지 않은 믿음을 위해서, 그 여인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어지도록 엘리야를 그 여인에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지 않은 믿음 속에서 그녀는 항상 뭘 생각하면, 뭔가 잘못된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함인가? 내 죄를 생각나게 함인가? 이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인가? 이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인가? 믿음이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전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쁘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시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엔 믿을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가 하는 말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말인가?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가?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보다는 나았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 없음을,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부족함을, 완전하지 않음을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주셨고, 이 모든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녀를 사랑했기에, 그녀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에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엘리야를 보내셨고,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여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이제 그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 온전한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불완전한 믿음에서 언제 주님을 버릴지 모르는 연약함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이 진실합니다. 그 말씀이 정직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보내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공개하심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혼자서 살아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또 누구인가로 보내는 것이, 그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방법이에요. 그것을 깨달으십시오. 인도하심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로 나아갈 때 당연히 우리가 겪는 것은 어떤 어려움입니다.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나아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한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슬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생각나서 그래서 고민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다가올 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 누려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해지고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나며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공급함을 받는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뿐 아니라 또한 이러한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또 누군가 믿음이 완전해야 될 게 필요하고 또 믿음이 죽었던 믿음이 살아나야 될 게 필요하고 없던 믿음이 생겨나야 될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처럼 우리들을 또 누군가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번 달 전도 대상자도 작정하며 또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 주님의 그 간절함, 그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살리려 함이고 그를 구원하려고 함이었다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깨닫고 이것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며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새 힘 내려주실 것입니다.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람들에게로 보내시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죽어버림을 다시금 깨닫고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죽어버린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나와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그 따사로운 손길로 우리의 마음을 덮어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삶이 살아나도록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일, 또 뜻대로 되지 않는 일, 슬픈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심을 더욱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우리를 또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보내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잃어버려졌던 자들이 찾아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이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만나고 또 새롭게 접하게 하시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채워지며 살아가게 더욱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부를 찬송 35장 같이 부릅니다.